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저의 조카 돌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셋째라 그런지 굉장히 이제 낯도 안 가리고 순하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마치 우리 가족이 정말 멀리에서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얼마나 쌩글쌩글하게 웃어주던지 웃으며 반겨주던지 그 웃는 모습만 봐도 그 먼 거리를 운전하고 온 피로가 다 사라지고 저도 한박 웃음을 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모든 가족들은 이제 모여서 그 아이가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우리 품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임신한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냥 10개월 동안 그 엄마의 뱃속에서 아무 탈 없이 건강히 잘 있다가 세상에 나오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자녀에겐 다른 것을 바라지 않죠,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갓 태어난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은 이 탄생이라는 기쁨에 감격스러워하고 어떤 이들은 눈물까지도 그 감격에 젖어 눈물까지도 흘립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그 아이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탄생이라는 기쁨만으로 자녀에게 만족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제 성장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뒤집기를 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 기어다니는 것을 기대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며 이제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로 자신들을 불러주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자녀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모의 기대의 수준은 당연히 높아집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기를 기대하고 이 아이가 정직하게 자라기를 또 기대하고 성실한 아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탄생한다는 그 탄생의 기쁨은 이제 그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가 세상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얻을 것이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보며 천하보다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고대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회심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탄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에게 이제 거룩함을 기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빛으로서 영적 성숙함, 거룩함으로 빛을 내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를 기대하십니다. 비추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늘 나라에 구원받은 즉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로 하여금,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기대하십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대상으로, 그분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아가게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을 기대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왜 이 세상 속에서 성숙한 신앙을 갖춰야만 하는 걸까요? 이 성숙한 신앙의 수준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읽는 독자를 세 부류로 나눠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를 모든 성도로 지칭하고, 그리고 아비들과 청년을 그 성도 안에 구별되는 직분에 따라 어른과 청년으로 구별했다는 견해도 있고,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그냥 어떤 육체적인 나이에 따라 구별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보다는 좀 더 정통적인 견해를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 성숙의 정도에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단계적으로 구분을 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각 부류의 어떤 신앙 상태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본문 자체에서 이 그룹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 자체 그대로 어떤 그 특징을 발견해서 신앙적 특징에 따라 부류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견해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이 세 부류로 나눠 이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는 이제 11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위에 있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12절에서 14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 하면서도 어둠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죄에 대해 무기력해지고 그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가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처뿐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적인 성숙을 갈망하며 성숙함을 힘써 이루는 것, 그것이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로 봤을 때 어떤 질문이냐면 이 세 부류의 기준이 어떤 신앙적 성숙에 구분했다라고 한다면 자녀, 그 다음 청년, 그 다음 아비라는 순서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그러나 이러한 어떤 의문은 당시의 교회의 어떤 신앙적 교회의 어떤 상황을 살펴본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수신자 교회는 몇몇의 어떤 이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을 겪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에 잔뜩 위축되어 있었고 서로 간의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마치 인간의 어떤 발달과 성장 과정의 순서대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선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영식 성도님네 부부가 10km 달리기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영식 성도님은 이 김윤미 성도님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서 옆에서 함께 끝까지 뛰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을 열심히 잘 뛰고 있던 이 김윤미 성도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약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8.5km 구간에서 이제 1.5km를 앞에 두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제 이영 성도님에게 난 이제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영 성도님은 정말 힘들어하는 김윤미 성도님에게 여기서 걷기에는 지금까지 뛴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제 1.5km밖에 남지 않았다, 조금 더 가면 된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하였고, 그 격려에 힘입어 김윤미 성도님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무려 10km 완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희망적 메시지와 동기부여가 될 만한 목적지를 제시할 때 지금의 위기를 더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은 마치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죄사함을 받고 자녀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지는 아비들입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그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비들의 신앙의 자리에 가기 위해 도달하기 위해서 청년의 단계를 지나야 합니다. 여기가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뒤에 오는 이유는 아비들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또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신앙입니다. 12절에서 자녀들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연상하게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의 특징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죄사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런데 14절에서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특징은 이 아이들아 라는 특징은 뭐냐면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미숙한 자들을 부를 때 아이들아 라는 호칭을 하죠. 이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이제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아비들처럼 태초의 계시니로 알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신앙 상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뭔가 신앙의 전부로 압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도 위대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용하고 남용하여 나는 믿으니 영생이 보장되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세상 속에서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은 있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변화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은 출발점입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시점인 것입니다. 이제 이 자녀들은 성숙해야 합니다. 그 성숙의 목적지가 바로 이 아비들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아비들의 신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아비들에 대한 언급도 똑같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아비들에 대한 특징은 모두 똑같습니다. 두 번 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비들의 경우만 이렇게 두 번을 똑같은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마 성숙해야 할 목적지가 동일하다. 이 목적지는 이것이다 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태초부터 계시니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들이 태초부터 계신 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이 어두운 세상의 위협과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귐을 굳건히 지켜내므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살아계시고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시고 아니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감당 못하는 참 빛이 된 자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이 아비의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는 신앙,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의 신앙은 자녀들과 아비들 신앙의 이제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아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청년들의 신앙을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아비들의 신앙이 어떤 모든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태초부터 계셨던 이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 청년들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선택과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신앙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다. 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은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14절에 또 다른 청년들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떻게 우리가 세상보다, 어떻게 청년들이 세상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또 그 다음의 특징으로 설명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왜 강하냐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생명의 말씀이시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강한 이유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신앙은 이 사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삶을 통하여 사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지 않을 때 어둠 가운데 헤매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상태, 나의 기쁨의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떠한 공격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남편들이 아니라 나를 손가락질하는 세상 회사 동료들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라는 사실을 치열한 청년의 신앙의 싸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것뿐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제 아비들의 신앙을 소유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설령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다소 치우쳐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즉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이신칭의교리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교리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어떤 성숙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이미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그 은혜에 너무 취해서 내가 짓는 죄가 가벼이 여겨지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에 매여 모든 형식의 가치를 어떤 형식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형식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사도 요한은 자녀들의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풍성함은 그 정도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 그 이신칭의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의 풍성함은 더욱 풍성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숙은 더 큰 성숙입니다. 그 성숙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은 더욱 풍성합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협한 어떤 한쪽의 교리적 관점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을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믿으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은 이미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을 경험하고 종말의 시대에 사는 자들로서 빛에 거한 자들로서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을 고민하며 계속해서 나의 개인의 구원에만 나의 상태를 보며 의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숙한 삶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삶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미 이긴 자들로서 세상을 이겨나갑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아이들의 신앙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해나아가는 나의 죄된 본성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맞지 않음에 괴로워할 수 있고 그 어둠, 참 빛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힘쓰는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태초부터 계신 이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이 사실이 경험을 통하여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그와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깨닫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문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귐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자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만으로도 너무나도 크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와 교제하자, 이제 나와 사랑함을 이루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더 풍성하여 지기를 원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그 기쁨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자녀의 신앙에서 벗어나 청년의 신앙을, 그리고 아비들의 신앙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과 사귐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임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혹여나 신앙의 다름박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세상의 핍박과 환란과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달콤함으로 인하여 어떤 영적 성숙에 달리기를 멈춰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목적지를 향하여 소망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리는 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이미 우리가 거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